함께 보실 말씀은 창세기 3장 7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3장 7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하이델베르크 의료문답을 따라 우리의 신앙의 내용을 확인해 가고 있습니다. 먼저 지난 시간에 함께 생각해봤던 오문답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질문을 다시 읽을 테니까 답을 같이 소리내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오문, 당신은 이 모든 것을 온전히 지킬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나에게는 본성적으로 하나님과 이웃을 미워하는 성향이 있습니다. 자, 우리에게 요리문답이 질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으로 정하신 것을 지킬 수 있느냐 하는 것이죠. 자, 하나님의 율법의 내용은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었죠.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진짜로 좋은 대상에게 마음을 쏟으라는 명령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은 진짜로 좋은 대상에게 마음을 쏟듯 서로에게도 그렇게 마음을 쏟으라 하는 말씀이죠. 그런데 우리는 살면서 이 명령과는 대조적인 경험을 합니다. 직장생활 처음 하신 분들 그런 느낌 가져보신 적 있으실 텐데, 내가 뭐하러 이 청춘을 이런 곳에서 이런 일을 하면서 보내는 걸까? 이제 이런 질문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율법이 가르치는 것처럼 정말로 마음을 쏟을 만한 대상에게 시간과 정성을 쏟으라는 말은 참 좋아 보이죠. 또 우리 주변 사방을 둘러보면 나에게 애정을 쏟아주는 사람보다는 내 마음과 시간과 에너지를 빼앗아가려고 벼르는 사람들이 많죠. 그러니까 우리는 살면서 느긋할 여유가 잘 없습니다. 자, 내게서 무엇을 얻겠다는 사람 말고 내게 애정을 줄 사람이 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우리 모두의 마음이죠. 자, 율법은 바로 그와 같은 기대를 품게 만들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뜻이 그런 것이었다니, 내가 그렇게 누군가에게 사랑받기를 바라는 마음이 틀린 게 아니었다는 것은 우리에게 또 고마운 내용이기도 하죠. 자, 하지만 율법은 그렇게 가르치는데 나부터 잘 그렇게 못하니까 내가 사람들에게 그렇게 사랑을 받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자, 아무도 그렇게 못하고 있으니 이 가을이 깊어가는데 마음이 시리고 외로운 게 당연한 것이죠. 자, 이것이 오문답이 가르치는 내용이었습니다. 자, 우리는 사랑하며 살아야 제대로 사는 그런 존재인데 우리 안에는 사랑이 아니라 미움이 들끓고 있다는 것이죠. 자, 어떻게 하면 되는지, 어떻게 해야 우리가 행복할 수 있는지 머리로 다 아는데 이상하게도 실제로 몸으로 하려고 하면 잘 안 되는 것이 우리의 형편입니다. 자, 우리가 다 아는 내용이죠. 부모님들이 간혹 우리에게 뭘 좀 잘해보라고 잔소리를 하시지만 우리가 몰라서 안 하는 게 아닙니다. 못하는 거지. 자, 이게 왜 이러한가? 왜 우리는 마음속에 좋은 것들을 그려낼 수 있는데 이렇게 살고 있는가 하는 질문이 우리 삶에 많이 생기는 현실이죠. 자, 그래서 육문답이 이어지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우리의 현실을 담고 육문을 보면 육문이 이렇게 물었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그렇게 악하고 패역한 상태로 창조하셨습니까? 자, 여기 좀 처절하기까지 한 그런 느낌이 담겨서 들리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우리 상태를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악하고 패역한 상태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악하다는 것은 영어로 wicked로 번역을 하는데 사악한, 악질인 그런 뜻이죠. 그리고 패역하다는 영어로는 perverse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제 이건 삐뚤어져서 괴팍하다는 뜻입니다. 비뚤어졌는데 딱딱하게 굳어서 도무지 다시 원하는 모양으로 펼 수 없는 이제 그런 상태를 가리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질문이 지금 묻고 있는 것은 뭐냐면 도무지 살면서 웃을 만한 일이 없는 내 모습을 다시 보면서 전 원래부터 이런 존재입니까? 이렇게 묻고 있는 것이죠. 원래부터 그렇게 악질적이고 비뚤어지고 딱딱하게 굳어져서 뭔가 잘 되는 일을 할 수 없는 존재란 말입니까? 이제 이런 고통스러움이 이 질문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가 공통적으로 겪는 삶의 경험이라면 우린 다 통째로 그것밖에 안 되는 존재들입니까? 라는 질문이 여기 담겨 있기도 한 것이죠. 자, 이제 육문답을 답까지 읽어보면 이제 그에 대한 성경의 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육문의 답을 다시 한번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선하게 또한 자신의 형상 곧 참된 의와 거룩함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이것은 사람으로 하여금 자신의 창조주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마음으로 사랑하며 영원한 복락 가운데서 그와 함께 살고 그리하여 그분께 찬양과 영광을 돌리기 위함입니다. 자, 지금 답은 어떻게 되겠냐 하면 원래부터 나는 그거밖에 안 되는 존재입니까? 라고 물었는데 아니라고 말하고 있죠.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원래부터 그렇게 생겨먹은 존재는 아니었다는 것이죠. 뭘 해도 안 될 그런 DNA가 나한테 있는 게 아니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지금 무슨 소리인지 좀 실감하기 위해 우리의 상황으로 좀 가져와 보면 좋겠습니다. 자, 혹시 여기 지금 연애하고 계신 분 있으십니까? 한번 마음속으로 생각해 보시죠. 자, 연애 초기에 주로 해당하긴 하지만 연애할 때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특별한 일이 무엇이냐 하면 상대가 나한테 다른 누구하고 비교해도 아니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나에게 잘해준다는 경험을 하게 되죠. 이게 무슨 일일까 싶은 이제 그런 감격이 있습니다. 자, 그런 느낌이 혹시 드시는 분들이 있다면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나에게 그렇게 잘해주는 상대를 쳐다봐야 합니다. 자, 우리는 사랑받을 때면 어떻게 생각을 하냐 하면 내가 그렇게 멋진 존재였나 하고 자기를 생각하는데 실은 우리가 그렇게 멋진 존재일 리가 없죠. 기껏해야 외모 정도 좀 뛰어나면 뛰어날까. 우리 속이 그렇지 않다는 건 우리도 잘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왜 저 사람은 나한테 그렇게 잘해주는 것일까? 질문해 보면 지금 무슨 일을 겪고 있는 것인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렇게 연애 중에 상대에게 사랑을 받을 때면 우리는 무엇을 경험하고 있는 것이냐 하면 하나님이 지으신 인간이 원래 어떤 상태였는지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육문답이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사람에게 그런 면모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어떤 면모냐 하면 율법이 가르치는 것처럼 상대에게 마음을 쏟아주는 그런 행동을 할 수 있는 것이 사람이라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자, 표정을 보니 많이 경험하시진 않았던 것 같은데 혹시 그런 경험을 하신 분들이 있으시다면 정말 특별한 경험이니까 그리고 살면서 몇 번 경험하지 못할 진귀한 일이니까 그렇게 행복할 정도로 사랑받으시는 중이시라면 둘만 좋아하지 말고 주위 사람들한테 크게 한통 내시기를 권합니다. 자, 이거는 뉴욕이나 파리 같은 데 관광해서 경험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저 사람이 나한테 이렇게 잘해주다니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그런 경험이죠. 자, 우리가 이런 경험을 연애하면서 한다고들 하죠. 자, 그런데 이번에는 연애를 좀 해보신 분들한테 또 질문을 보겠습니다. 자, 그 좋은 경험이 얼마나 가던가요? 자, 알듯 모를 듯한 그런 미소가 보이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자, 사람들이 다 관심 있어 하는 주제이기 때문에 연구를 다 해놨죠. 자, 아무리 좋은 사람을 만나서 정말 내 모든 것을 내어줄 만큼 좋아한다고 해도 보통 3개월 간다고 연구 결과로 되어 있습니다. 길어야 6개월 정도 되는 것이죠. 자, 사랑받아서 너무 좋았는데 그러면 그 사이에 상대가 마음이 변한 것일까? 자, 그러니까 처음 같지 않다고 그 사람한테 정색을 하고 너 변했어 라고 화를 내야 될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여기서 헷갈리지 말아야 하는 점이 있죠. 그건 뭐냐 하면 상대가 마음이 변해서 나를 이제 몰라보게 된 것이 아닙니다. 사실은 나는 원래 이런 존재인데도 지난 3개월 동안 아주 희한한 행동을 나에게 했던 것이죠. 아마 누가 명령으로 그렇게 시켜도 하지 못할 일을 그 기간 상대가 나에게 해줬던 것입니다. 자, 그렇게 인간은 잠깐 동안 아주 아름답고 멋진 면모를 보이다가 원래대로 돌아가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다시 말하지만 우리가 혼동하지 말아야 할 것이 그 연애 초기에 사랑받는 그 시간은 지난 3개월 동안 아름다웠던 것은 사랑받는 내가 아니고 사랑해줬던 그 사람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나를 아껴줬던 그 사람의 숨겨져 있던 그 아름다움이 폭발을 하는 시기였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앞으로 연애를 하게 될 분들은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마음이 변했어 하고 화를 내면 안 되는 것이죠. 3개월이 지난 후부터는 처음처럼 그 모양으로 그 모습으로 계속 갈 수는 없는 것입니다. 자, 이 3개월을 흔히 사람들은 허니문 기간이라고 말하죠. 자, 이것은 그런데 결혼이나 연애에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직장생활도 그렇고 학교생활도 그렇고 우리 삶의 모든 것에 다 해당하고 적용되는 일입니다. 자, 우리는 새로 시작하는 일에서는 남다른 모습으로 빛을 내뿜을 때가 많이 있죠. 그리고 원래의 모습대로 돌아가고 맙니다. 자, 오문답에 나온 대로 사악하고 비뚤어진 채 굳어져서 도무지 다시 펼 수 없는 그런 상황으로 돌아가는 것이죠. 자, 안타까운 일이어서 자, 이런 못난 꼴을 보고 싶지 않습니다. 자, 살면서 이렇게 나도 못난 꼴로 돌아가는 것을 보기 싫다면 방법이 하나 있죠. 자, 그건 뭐냐 하면 뭐든지 3개월을 넘기지 않기로 하는 겁니다. 연애도 3개월 안에 끝내는 것이죠. 그리고 회사도 3개월만 다니면 지칠 일이 없습니다. 자, 학교에서 3개월은 너무 길죠. 기말이 되니까. 그러니까 학교에서도 그 설레는 그 기분, 기대감이 충만한 채로 끝내고 싶다면 두 주만 다니고 바로 휴학을 해버리면 학교는 좋은 기억으로 우리에게 남을 것입니다. 자, 그렇게만 하면 인생은 언제나 반짝반짝 빛나는 경험으로 우리에게 채워져 있겠죠. 자, 그럴듯한데 말로만 듣기에도 좀 이상하지 않으십니까? 자, 3개월짜리 연애, 두 달짜리 직장, 두 주짜리 학교 생활이라는 게 대체 무엇일까요? 우리는 무엇을 경험하는 것일까요? 실은 아무 시작도 안 하는 셈이죠. 그래서 뭔가 새로 시작해서 기대감으로 얼굴이 발그레한 그런 후배들을 만나면 선배들이 뭔가 지혜가 가득한 모습으로 좋을 때다, 잘해봐라 이제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자, 설레는 그 시작은 좋은 것이지만 그게 인생의 다는 아닌 것이죠. 자, 인생은 새싹이 나고 꽃이 피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한여름을 지나며 폭풍우와 비바람을 맞고 그리고 결실하는 자리까지 이르게 돼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존재에 대해서 더 알아야 할 점이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와 우리의 인생에 대해 전모를 펼쳐놓으려고 하는 것이죠. 자, 앞에서 연애 얘기를 했으니까 마무리를 짓자면 연애를 할 때 처음 같지 않을 때면 원래 처음 모습으로 돌아가려면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앞으로는 초급반에 배운 것으로는 해결되지 않는 경험들을 하게 됩니다. 고급반으로 넘어가야 하는 것이죠. 근데 자꾸 초급반 때 기억으로 돌아가서 그때 같이 하자고 하면 이제 일은 더 곤란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 요리문답도 바로 이와 같은 궁지에 처한 우리에게 초급반을 넘어서는 지식을 전해주려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요리문답이 우리에게 묻고 있는 질문은 무엇이 되냐 하면 왜 우리는 자꾸 처음과는 다르게 악하고 패역한 상태로 돌아가는 것인가 하는 질문을 우리에게 이제 던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 질문과 그에 대한 답이 7문답에서 다뤄지고 있죠. 자, 7문답을 보시면 제가 문제를 읽으면 답을 또 같이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타락한 사람의 본성은 어디에서 왔습니까? 우리 시조 아담과 하와가 낙원에서 타락하고 불순종한 데서 왔습니다.
그때 사람의 본성이 심히 부패하여 우리는 모두 죄악 중에 잉태되고 출생합니다. 자, 인간은 처음 창조되었을 때 하나님께 지극히 좋다는 평을 들었던 그런 존재였습니다. 자, 그렇게 시작해서 나날이 더 좋고 아름답고 탁월해져 가야 할 계획이었는데 중간에 무슨 일인가 터졌던 것이죠. 사고가 나서 여기 방금 문제의 질문답에서 본 것처럼 타락한 본성이 우리에게 끼어들게 됩니다. 자, 첫 인류인 우리 모두의 조상인 아담과 하와에게 무슨 일인가 벌어졌다고 육문답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우리라는 존재의 전모를 알기 위해 그 이야기, 그때 벌어진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창세기 3장에 그 이야기가 담겨 있죠. 근데 창세기 3장을 이해하려면 그 앞에 2장의 내용을 먼저 이제 상황을 파악을 해야 3장의 내용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2장부터의 내용을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창세기 2장 8절에 가보시죠. 자, 2장 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에덴이라는 곳에 동산을 만드셨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심히 좋아하신 첫 사람을 그곳에서 살게 하셨죠. 자, 9절에 보면 그곳에는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들이 많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먹기에 좋은 나무. 자, 뭐 나무를 뜯어먹는다는 얘기는 아니니까 열매들이 먹기에 좋았다는 그런 얘기겠죠. 자, 뭐 에덴의 동산 정도가 아니더라도 우리 교회 옆에 아시아 공원만 나가도 나무를 보면 우리 마음이 즐거워집니다. 곧 가을이 깊어져서 단풍이 들기 시작하면 교회 앞에 은행나무들이 햇빛을 받을 때면 금빛을 띠게 되겠죠. 자, 지금도 이렇게 공원 옆에 있는 아파트는 모두가 살고 싶어하는 인기 만점의 집입니다. 그런데 첫 인간 아담의 거처가 이를테면 그런 곳이었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어서 10절에 보면 그 동산 안을 강이 빠져나간다고 하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아담은 우리 시대로 보면 리조트 같은 데를 집으로 삼고 사는 모양입니다. 자, 여기가 얼마나 대단한 곳이었는지 특별히 알려주는 대목이 있는데 그것은 9절에서 보았듯 동산 중앙에 있던 두 나무였죠. 자, 나무 하나의 이름은 생명나무였습니다. 자,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들이 많았다고 하는데 그중 최고가 생명나무였던 것이죠. 자, 우리는 피곤해도 할 일이 많으면 카페인이 많이 들어가 있는 그런 드링크를 마시기도 합니다. 그리고 기운이 빠질 때면 이제 고기를 좀 먹어야 되나 이제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하죠. 근데 아담은 그런 게 필요 없었습니다. 그냥 피곤하면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으면 되는 것이죠. 축구 경기 90분을 뛰고 피곤하면 그 열매 따먹으면 또 뛸 수 있습니다. 나무가 어디 가는 게 아니니까 마음만 먹으면 축구 경기 10경기를 뛰어도 멀쩡할 수 있는 것이 이제 에덴 동산의 모습이었다고 말할 수 있겠죠. 자, 이런 곳에서는 가수가 콘서트를 해도 한 두 달은 계속 부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앞에서 춤을 추는 일도 피곤할 일이 없이 얼마든지 따라갈 수 있는 그런 곳이죠. 자, 이런 곳이라면 우리도 좀 가서 살아보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자, 그런 곳이었는데 한 가지 주의사항이 있었죠. 그것이 또 다른 나무와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자, 생명나무 옆에 또 다른 나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었다고 여기 특별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16절부터 읽어보면 2장 16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자, 동산의 온갖 나무 열매는 다 먹을 수 있습니다. 진짜 귀한 건 하나님 몫으로 따로 숨겨놓은 게 아니라 전부 다 열려 있죠. 아담이 다 먹을 수 있습니다. 사실 여기는 먹는 얘기만 나오지만 먹는 것 말고도 허락된 게 많이 있었겠죠. 이 동산에서는 못할 일이 없었습니다. 뭐든지 다 아담은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는데 딱 하나만 신경 써야 할 것이 있었죠. 그건 뭐냐 하면 이 이름도 특이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은 먹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 나무는 불길해서 그 근처에도 가면 안 된다거나 건드리면 큰일 나는 그런 나무가 아니었습니다. 자, 이 동산 안에 있는 나무이니까 이 나무도 아주 멋있는 나무였을 게 분명하죠. 꽃도 아름다웠을 것이고 그리고 단풍도 근사한 그런 나무였을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 나무를 배경으로 사진을 찍어도 멋있었을 것이고 이 나무 위에 올라가서 그 잎사귀를 어루만지며 주위를 둘러보는 기쁨도 여전히 가능했을 것입니다. 다 좋은데, 다 가능한데 딱 하나만 기억하고 주의하면 되는 것이죠. 열매는 먹지 말 것. 자, 그 열매를 먹으면 죽습니다. 자, 아담은 아직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죠. 왜냐하면 죽음을 경험한 적이 없으니까. 자, 하지만 죽음이 생명의 반대라면 추측은 해볼 수 있었을 것입니다. 아, 여기서 사는 거하고 정반대의 일을 경험하게 되겠구나 하는 것이죠. 자, 이와 같은 점, 이와 같은 특징이 있기 때문에 이 특이한 이름, 알게 하는 나무라는 이 이름이 아주 어울려 보입니다. 자, 이 나무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선과 악이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나무였던 것이죠. 그냥 머리로만 알게 하는 게 아니라 온몸으로 실감하게 하는 그런 나무였습니다. 자, 이 나무 열매를 먹으면 아담은 경계를 넘어가 악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자, 지금 있는 자리, 생명의 자리 경계 너머로 나아가 결국 죽음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악이 무엇인지 절대 모를 수가 없게 만드는 그런 나무인 것이죠. 자, 열매를 먹어야만 그걸 아는 것이 아니라 열매를 먹지 않아도 나무 자체가 선과 악이라는 문제를 떠올리게 하고 있습니다. 자, 죽음과 거기에 이르게 하는 모든 것들이 악이라는 것을 이 나무가 증언하게 되겠죠. 자, 그런 나무, 의미에서 이 나무에 달린 열매는 악으로 나아가게 하는 문과 같은 역할을 한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 나무와 관련해서 우리는 몇 가지 생각해 볼 점이 있는데 첫째는 이런 것이죠. 자, 이 명령이 아담에게 얼마나 무겁고 힘들었을까 하는 질문이 그것입니다. 자, 하나님이 지금 아담을 일주일 굶겨놓고 눈앞에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대롱대롱 매달아 놓고 지금 시험하시는 것이 아니죠. 자, 아담에게는 결핍이 없었습니다. 부족한 게 없어서 이것 없다고 아쉬울 일이 하나도 없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아담에게 유혹을 하고 계신 중이 아닌 것이죠. 매일 생명나무를 먹는 사람이 무슨 배고플 일도 없고 입이 심심할 것도 없고 지루할 일도 없습니다. 자, 이런 점에서 지금 이 명령은 시험다운 시험도 아니라고 말할 수 있겠죠. 괴로울 일이 하나도 없는 일입니다. 자, 이런 점을 볼 때 우리가 흔히 하는 질문을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왜 하나님은 그 좋다는 에덴 동산에 굳이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두셔가지고 사람이 이 모양이 되게 하신 건가 하는 질문이 우리 간혹 마음속에 드는데 이런 식으로 하나님을 탓할 일이 아니라는 점을 먼저 기억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왜 이 나무와 관련된 명령이 인간에게 주어지고 있는 것인가 하는 문제를 생각해 볼 수 있죠. 왜 이 나무가 굳이 여기 이렇게 서 있는 것일까요? 자, 아담은 부족할 것이 없고 또 누구 눈에도 심지어 하나님 눈에도 심히 좋아 보이는 존재였으니까 그렇게 탁월한 존재였지만 자기 자신에 대해 오해해서는 안 되는 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자, 그것은 뭐냐 하면 아담은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이라는 사실이죠. 자, 그는 하나님 아래에서 사는 존재였습니다. 그러니까 삶의 기준은 자기가 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께서 정하시는 것이죠. 자, 피조물은 창조주께서 펼쳐놓으신 세계를 살아갈 수 있을 뿐입니다. 바로 이 점을 기억하게 하는 것이 이 명령에 담긴 뜻이었죠.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 삶의 기준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창조주 아래에서 사는 것, 그분의 뜻에 따라 사는 것이 선인 것이죠. 자, 그 사실을 기억하도록, 그 사실을 기억하게 하는 명령을 담고 있었기에 이 나무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자, 이것이 첫 인간인 아담이 잊지 않아야 할 존재의 조건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창조주 아래에서 살아가는 삶이라는 것이죠. 자, 이 사실을 증언하며 이 나무가 동산 한가운데 떡하니 서 있었던 것이죠. 만일 이 사실을 잊어버린다면 그는 자신이 당연하게 누리는 것이라고 생각했던 생명에서 뜯어져 나가게 될 것입니다. 그 반대편 죽음에 이르게 될 것이라고 경고되고 있는 것이죠. 이 점을 잊어버린다면, 자신이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린다면 그의 모든 삶은 붕괴할 것이라는 사실을 이 나무가 증언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와 같은 경고는 지금과 같은 삶, 에덴 동산에서의 삶을 그저 유지하기 위해서 주어진 명령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함께 기억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 명령을 하신 데에는 더 깊은 뜻이 있었던 것이죠. 자, 육문답의 내용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아까 육문의 답이 이렇게 이어지고 있었죠. 하나님은 사람을 선하게 또한 자신의 형상 곧 참된 의와 거룩함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자, 아담을 그렇게 창조하셨습니다. 왜 그렇게 창조하셨냐 하면 이것은 사람으로 하여금 자신의 창조주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마음으로 사랑하며 영원한 복락 가운데서 그와 함께 살고 그리하여 그분께 찬양과 영광을 돌리기 위함입니다 라고 창조의 목적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창조는 출발점이었던 것이죠. 자, 인간은 창조되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사는 영원히 행복한 삶을 이제 시작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이후 성경의 계시를 보면 하나님께서는 아담이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관련된 이 경고를 유념해서 하나님께서 생각하신 기간을 잘 지켜내면 그에게 그 다음 단계에 더 좋은 삶을 허락하셨을 것이라는 이제 그런 가르침이 성경에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담은 내내 이 에덴 동산에만 갇혀서 살다가 끝날 사람이 아니라 생명나무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만 보면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더 넓은 세계로 더 영광스러운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나님께서 뜻하셨다고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자, 복음이 우리에게 말하는 구원은 바로 그 아담이 살던 이 에덴 동산으로 우리를 다시 돌아가게 하시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약속받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는 이것이 꽃 피웠을 때 결실할 때 도달하게 되는 그런 상태를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 이 명령이 주어졌던 것입니다. 이 명령을 통과하고 나면 아담은 더 좋은 것을 맛보는 즉 그런 자리에 가게 되었던 것이죠. 자, 이것이 지금 창세기 2장에서 설명하고 있는 인생의 원래 의도된 삶의 내용이었습니다. 자, 성경이 또 하나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아담이 반려자를 맞이하는 사건이죠. 자, 아담이 아내를 맞습니다. 18절에 보면 하나님은 아담이 혼자서 지낸 것을 좋지 않게 보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1절에 보듯 아담의 갈비뼈 하나를 취하여 그에게 반려자를 마련해 주시죠. 자, 사람이 눈앞에 뭔가 위험한 게 보이면 방어 자세를 딱 잡지 않습니까? 그러면 방어 자세를 딱 갖추면 팔 밑에 보호되는 곳이 어디냐 하면 갈비뼈 있는 자리죠. 자, 그러니까 갈비뼈로 그 하바를 지셨다는 얘기는 사람이 가장 소중히 여기는 부분으로 그의 반려를 만드셨다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아주 소중한 곳에서 나온 그런 존재를 동반자로 세우신 것이죠. 그리고 그 둘이 하나가 되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4절에서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라고 말씀하시죠. 자, 이렇게 해서 아담은 이제 아무런 결핍도 없는 그런 상태가 되었습니다. 부부가 사이가 좋으면 며칠 누구 안 만나고 둘이 있어도 별로 아쉬울 게 없습니다. 자, 아담이 지금 그런 상태에 있게 된 것이죠. 자, 25절에 보면 두 사람은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벌거벗었는데도 부끄러워하지 않다니 왜 그랬을까요? 실은 이 사람들은 벌거벗고 살아야 맞았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창조주께서 보시기에도 심하게 좋은 그런 존재라면 온몸에 그 자태에서 빛이 뿜어져 나오는 그런 존재였던 것이죠. 그러니까 두 사람 모두 자기를 무언가로 가려야 할 필요를 느끼지 않았다는 것이고 오히려 부끄러움이 아니라 실상은 자기 존재에 대한 자부심이 가득했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방금 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였다는 이 말씀은 몸관리를 잘하는 사람들이 여름을 기다리는 것 같은 즉 그런 분위기를 여기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렇게 아담과 하와는 삶을 시작했습니다. 자, 얼마나 오랫동안 이 창세기 2장이 그려내고 있는 삶을 지속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삶이 어땠을지는 생각해 볼 수 있죠. 자,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오늘은 어제보다 더 즐거울 것이라고 기대할 수 있었습니다. 창조가 원래 그런 뜻이 담겨 있었으니까. 자, 아까 생각해 본 것처럼 우리도 지금 경험에서 아는 무언가 처음 시작했을 때의 그 설렘은 아담과 하와에게는 우리처럼 석 달 만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이어지는 일이었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계가 이제 겨우 시작되었으니까 그 잠재력이 얼마나 큰지는 아직 아무도 모르는 상태입니다. 자, 무슨 일을 해도 그들 자신도 같은 일을 해도 오늘이 어제보다 더 잘하고 내일은 더 잘할 것입니다. 사람 사이의 관계도 어제보다 오늘이 더 깊을 것이고 내일은 더 깊고 넓어질 것입니다. 자, 사람만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계가 모두 그랬겠죠. 자, 어제 가봤는데 그곳은 오늘 더 아름다워질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내일 가보고 싶은 곳이 사방에 널렸고 아니 온통 다 내일 또 가보고 싶은 곳이 되는 것이죠. 자, 이것이 이 세계와 이 세계를 채운 피조물들의 모습입니다. 비유하자면 미래가 과거보다 빛난다는 점에서 영원한 봄날이라고 비유할 수 있겠습니다. 자, 주위를 둘러보면 너도 봄날이고 나도 봄날이고 세계가 전부 아기 피부처럼 뽀얀 상태인 것이죠. 자, 성경이 아무 말도 안 하고 휙 넘어가지만 우린 창세기 2장을 통해 이런 상태를 그려보아야 합니다. 자, 이렇게 대단한 이야기를 담고 있으면서 우리에게 별 얘기 없이 훌쩍 건너뛰어 버리니까 우리는 3장으로 바로 넘어가겠지만 3장에 넘어가기 전에 이 상태를 그려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3장은 이 동산에서 있었던 일 가운데 딱 한 가지 에피소드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3장에 담겨있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를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시간을 보니까 벌써 시간이 많이 흘러서 그날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오늘 다 이야기를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으로 읽은 7절부터의 거기서 있었던 사건의 결말만을 오늘 보고 일단 마무리를 지으려고 합니다. 자, 무슨 일이 벌어졌죠? 3장 6절에 가보면 이 부부가 선을 넘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이 금하신 그 나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어버린 것이죠. 자,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기어이 경고를 무시했던 것입니다. 자, 그 결과가 7절부터 나오죠. 7절에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자, 금지된 나무의 열매를 먹었더니 무슨 변화가 생겼을까요? 여기 지금 읽어보니까 이 두 사람이 전에는 몰랐는데 이젠 벗은 줄을 알게 된 것처럼 그렇게 보입니다. 자, 그러면 전에는 눈에 뭐가 씹어서 빤히 눈앞에 있는 것도 안 보였다는 뜻일까요? 그럴 리가 없습니다. 자, 이들은 우리 같은 상태가 아니었죠. 자, 시력도 주의력도 이해력도 우리와 비교할 수 없이 뛰어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어떤 상태였는지 짐작해 보려면 지금껏 살면서 제일 눈이 좋은 사람, 제일 눈치가 빠른 사람, 그리고 아주 명석해서 누가 어리버리 말을 해도 다 알아듣는 그런 사람을 떠올려야 아담과 하와의 상태를 짐작할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러니 지금 아담과 하와는 전에 못 보던 것을 보게 된 것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라고 말하고 있는데 벗고 지내는 것은 늘 해오는 일이니까 모르던 게 아니죠. 자, 전에 벗은 몸은 탄성의 대상이었습니다. 진짜 아름다운 그 군살 없는 복근은 아름답기가 한량 없겠죠. 자, 그런데 이제 새삼스럽게 무엇을 알게 된 것일까요? 자, 무엇을 알게 되었냐 하면 벗은 몸이 이전 같지 않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 벗은 몸을 보고 이제 바삐 움직여 그 몸을 감추려고 치마를 만들었다고 되어 있죠. 그 전까지는 여름만 기다리는 몸이었는데 이제 여름이 오는 것을 생각만 해도 끔찍한 그런 몸으로 바뀌어 버린 것입니다. 자, 이들은 눈이 밝아졌다고 여기 되어 있는데 눈이 밝아져서 볼 게 없어져 버렸습니다. 전에는 눈이 가는 곳마다 감탄이 나왔는데 이제는 눈이 가는 곳마다 눈을 버리게 생긴 것이죠. 자, 피조물 가운데 최고가 이렇게 되었으니 다른 피조물은 어떻게 될지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3장 18절에 보면 땅이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고 말하고 있죠. 자, 1장 28절에 보면 이 모든 생물을 아담에게 다스리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바가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사람은 피조물 가운데 그저 그런 존재가 아니고 그 모든 피조세계의 지도자였던 것이죠. 그런데 사람의 몸이 망가지기 시작하니까 다른 생물도 그리고 세계 전체가 뒤틀리고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참으로 좋았던 그 세계에 눈으로 볼 수 없는 것들이 여기저기 튀어나오기 시작하는 것이죠. 사실 못 볼 것들이라고 함부로 말했지만 그 존재들이 이렇게 이 모양이 되고 싶어서 그렇게 된 것은 아니니까 다른 피조물들을 탓할 것은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불편하는 그 모습은 비명을 지르는 모습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혹시 길에 가시는데 어떤 개가 나를 보고 무섭게 으르렁대고 짖어대면 쟤도 괴로워서 저러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셔야 맞습니다. 나도 괴로운데 너도 괴롭겠지. 그래서 미안하다 이런 생각을 품는 게 인간이 다른 피조물들에게 품어야 할 마음이죠. 자, 그런데 이 사태의 심각성은 그저 이 정도로 망가진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8절을 보면 3장 8절입니다.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보니까 정말 요리문답에 쓰인 대로 아직 하나님과 함께 살고 있는 상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자, 정한 시간이 되면 하나님께서 이들을 만나러 오시는 것인지도 모르겠죠. 자, 바람이 불 때라고 되어 있는데 바람은 하나님의 영을 가리키는 말이기도 하니까 지금 하나님이 오신다는 사실을 가리키는 말일 수 있겠습니다. 여하튼 하나님께서 그렇게 동산을 거닐기 시작하시는데 이 기미를 알아채고 두 사람은 나무 사이에 숨어버리죠. 자기들끼리도 마주 볼 수가 없어서 치마로 몸을 가렸는데 하나님이 오시니까 아예 나무들을 방패 삼아 몸을 감추고 있습니다. 자, 왜 그랬을까? 여기 여호와의 낯을 피하기 위해서였다라고 말하고 있죠. 자, 이 꼴로는 하나님 앞에 나설 수가 없게 된 것입니다. 자, 여기에는 몇 가지 마음이 섞여 있겠죠. 첫째는 하지 말라는 것을 했으니까 배반을 하는 사람의 죄송스러움과 당혹스러움도 있겠고, 근데 그뿐만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저 죄송한 마음뿐이 아니라 방금 우리가 생각했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 나설 수 없는 자기 자신을 감당할 수 없게 된 그런 사연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자기들끼리도 이 부분은 부담스럽지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분 옆에 서는 일은 더 상상할 수도 없게 된 것이죠. 자, 그 마음이 10절에 그대로 드러납니다.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자, 이들 스스로도 마음속으로 묻고 있지 않았을까요? 어쩌다가 내가 이 꼴이 되었을까? 자, 이 꼴. 이런 꼴이 지금 우리에게 익숙한 바로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자, 우리는 서로가 서로에게 부담스럽죠. 많은 경우 그 꼴을 보고 싶지 않습니다. 세상에 사람이 그렇게 많은데 안 보고 싶은 게 가득하다고 느낍니다. 자, 더 기가 막힌 것은 저 사람들도 안 보고 싶지만 뭐 내 꼴은 꼭 보고 싶은 것도 아니죠. 거울을 보고 늘 한숨을 쉬는 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사실 다른 사람들도 내 모양이니까 우리가 나다니는 것이지 우리가 갖고 있는 기준에 비추어 보면 이 꼴로 나다닐 수 없었겠죠. 자, 이것이 우리도 알고 있는 그 현실인데 사실 우리는 잘 감을 잡지 못하지만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확인하게 된 더 기막힌 현실은 바로 진짜로 좋은 대상에게 다가갈 수 없게 되었다는 것을 말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갈 수 없는 것, 정말 좋은 것 곁에는 나가설 수 없게 된 것이 우리의 현실인 것이죠. 아담은 창조된 이후에 한 번도 불편한 적이 없었고, 아니 불편하기는커녕 가장 큰 기쁨의 원천이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의 낯을 견딜 수 없을 정도로 몸이 망가져 버렸습니다. 자, 그러니 어디서도 마음을 쉴 수 없게 되어버린 것이죠. 이 부부, 전에는 빛나는 모습으로 서로 경탄했었는데 이제는 서로를 용납할 수 없게 된 것, 이것이 7문에서 말했던 인간의 타락한 본성이라는 표현으로 표현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의 상태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원래는 그렇게 영광스럽게 빛이 나는 존재였는데 이렇게 굴러떨어져 버린 것입니다. 자, 이것이 우리의 상태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우리가 알고 있는 교회 바깥에서 들려오는 이야기는 보통 두 가지입니다. 우리에 대해서 알려주는 것. 이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를 주로 이야기하죠. 보통 성산설이라 그러기도 하고 성악설이라 그러기도 하는데, 인간이 되게 좋다고 말하는 사람이 한쪽 부류에 있고 또 한쪽 끝에는 인간은 원래 거의 쓰레기라고 말하는 반대 부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각자 자기가 맞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성경은 무엇을 말하냐 하면 이 두 가지 면모가 다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고, 그런데 지금 우리의 현실은 여기 있는 것처럼 타락한 본성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 사실을 외면하지 않아야만 우리 인생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 인생이 어떤 길로 나아갈 수 있는지에 대한 성경의 그 다음 이야기를 들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와 관련해서 9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새삼스럽게 귀담아 들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죠. 내가 어디 있느냐? 자, 성경 전체에서 가장 첫 번째로 기록된 하나님의 질문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에게 하시는 질문. 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지금 아담이 어디 있는지 모르시는 게 아니죠. 자, 이게 무슨 질문일까요? 너는 지금 대체 어쩌다가 거기 그 구석에 그렇게 처박혀 있는 꼴이 되었느냐라고 물으시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꼴이냐라는 질문이죠. 그리고 이것은 우리가 들은 복음의 첫 번째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과연 우리는 어디 있는가? 왜 여기 있는가? 라는 질문을 우리는 가져야 하는 것이죠. 자, 하나님이 때로는 부드럽게 물으십니다. 얘야, 넌 지금 어디 있는 거냐? 라고 물으실 때도 있고, 때로는 엄중하게 너는 내가 어디 있는지 허리에 띠를 동이고 나에게 대답하여라 라고 물으실 수도 있습니다. 자, 여기는 어디이며 나는 어디 있는 것인지, 이 질문 앞에 우리는 서야 하는 것이죠. 그래야만 우리의 인생을 제대로 살아갈 수 있는 첫 걸음을 시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늘 그렇게 묻고 있습니다. 지나간 수고했던 지난 시간들을 떠올려 보면서 내가 겨우 이러려고 10대를 학원에서 그렇게 보냈단 말인가? 내가 겨우 이런 전망을 갖고 살려고 대학 내내 도서관에서 살았단 말인가? 하는 질문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자, 과연 나는 어디에 있는 것인가? 우리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 것인가? 어디로 가고 있는 것인가라는 이 질문이 우리 마음속에서 절대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타락한 본성으로 우리가 스스로를 처하게 만든 이 환경은 하나님의 창조하는 조화되지 않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러니 우리 마음속에 문득문득 그 질문이 솟아오를 때면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삶의 진실이 무엇인지 제대로 이해해야 되겠다는 그런 계기로 삼아야 하는 것이죠. 자, 우리는 그러나 이런 질문이 마음에 떠오를 때면, 그리고 이런 질문이 드는 주위를 둘러볼 때면 마냥 싫기만 합니다. 내 상황도 싫고 사람들도 싫고 나도 싫고 다 싫다는 생각에 그냥 두 눈을 깎아먹고 다 잊어버리고 싶어하지만 성경은 아니 하나님은 우리의 손을 붙들고 우리가 바로 이 질문 앞에 서서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의 원래의 뜻대로 돌이키는 일을 시작하도록 우리를 초대하고 계신 것이죠. 자, 다음 시간에 이 3장의 내용을 살펴보며 어쩌다가 이렇게 된 것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그 질문에 그 사연을 듣기 전에 우리의 이 상황이 원래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상황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내가 이대로 살면 안 될 텐데 나는 어디로 가야 하는가 하는 질문을 갖고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인간을 참으로 아름답고 영광되게 빚어놓으셨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하나님의 그 뜻을 저버리고 참으로 스스로도 감당할 수 없는 참혹한 비참한 상황으로 굴러떨어져 버렸습니다. 하나님, 그런 상황에 있는 저희를 그대로 두지 않으시고 저희를 기억하시고 주의 백성으로 주의 자녀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구원이라는 사실로 우리가 누구인지를 그저 잊어버리고 외면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주님, 저희에게 용기를 주셔서 우리가 누구인지 직면하게 하시고 그 고통스러운 현실을 뚫고 나와 하나님께서 원래 창조하셔서 이루려고 하셨던 영광스러운 모습에 이르기까지 주의 말씀을 따라 한 걸음씩 용기 있게 걸어가는 주의 사람들 되도록 저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